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내가 원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이 낙심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을 우리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특히 낙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서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 어근이 녹다, 사라지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의 마음이 녹아진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도 좀 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확 아주 녹아져 버리고 어쩔 바를 모르고 내 마음이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좀 이런 말이 있대요. 이런 어근이 히브리 이제 단어 속에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상태가 절망, 낙심될 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낙심되었을 때 이것을 잘 믿는 자로서 잘 이 핸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낙심이나 좌절이나 낙망할 때 그 핸들하고 그것을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런 낙심 상태에 있을 때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세는 무엇이냐. 낙심되었을 때 먼저 첫 번째로 6절을 보면은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6절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들은 낙심이 되면 옛날 성경은 낙망이라고 그러죠. 낙망이 되면 낙심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기억하는가요? 낙심되고 막 괴롭고 좌절하게 되면 불현듯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되고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처해져 있는 상황과 원인, 답답한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그런 고통과 좌절과 낙망을 낙심을 주게 된 사람들, 원인들, 어떤 circumstance,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떤 감정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낙심되었을 때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되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상 좋을 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태,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자기의 마음이 지금 녹아져 내려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하는 특히 낙심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떤 존재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격 하나님의 존재 어떠한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구체적으로 그의 행사와 그가 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구체성이 띄어져야 돼.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신실하고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자비하신 하나님인지, 이런 성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화를 보면은, 저는 추상화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때때로 이 제목이 없을 때 추상화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정말 구체적인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주님을 기억한다. 근데 뭘 기억하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내 속에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린 정확히 요단, 헤르몬, 마살, 미살, 이곳에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앞에서 타이틀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이 결국 나중에 이것을, 다윗이 쓴 것을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한 파일에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 책에 묶었을 때 이 책으로 여기다 편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단이라든지 지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 지명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지명,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이런 지명적인 것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곱이라는 인물한테는 베델이라는 것은 단순한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정말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그냥 베델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베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스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말은 그냥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베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로 야곱 이후에도 베델은 정말로 의미가 아주 큰 장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베델은 종교적인, 영적 이스라엘 중심지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거기서 섬겨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베델은 영적인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적인 이 지명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명들 또한 하나님을 이 그곳 그 장소를 통해서 그 지명을 통해서 주를 기억할 정도라면 이 지명이 굉장히 significant한 아주 의미심장한 아주 중요한 그런 지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명 속에서 그 고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정도로 그 고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섬긴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산타바바라 지역 지명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타바바라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주님을 섬겼을 때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행하시는 바를 기억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님을 기억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왜 얼마나 그가 낙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낙망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포 소리, 깊은 바다, 이것은 어떤 시를 쓸 때 어떤 이미지를 비유같이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죠. 영어는 메라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유해주고 그 어떤 그 글자,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해주고 있어요? 환란, 재앙,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나 이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깊은 바다, 파다, 파도, 물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엄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휩쓸어왔다고, 휩쓸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휩쓸었다고, 나를 휩쓸어버릴 정도로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파다 이런 파도나 물결에 나를 엄몰하고 나를 휩쓸 정도로 그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놓여본 적 있으세요? 이 환경이 도대체 내가 도무지 내가 핸들할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휩쓸려 있어서 그 환경이 나를 그냥 엄몰해버리고 나를 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완전히 내가 좌절 완전히 내가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 이게 깊은 바다, 주의 깊은 바다라는 거. 영어로 보면은 다 이게 걸려있죠. 주의 Your waterfall, your waves, and your breakers. 라고 다 Your로 다 이게 다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폭포 소리, 당신의 깊은 바다, 당신의 파도, 당신의 물결, 주님의 폭포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이 환경과 어려움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하신 바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 안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당신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한 번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 불평하고 뭐 애굽에서 먹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의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을 리더를 원망하고 막 모세 이런 사람들을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돌을 던졌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한 그런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만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리얼리스틱하게 살아가죠.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데 이 현실적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을 살아가게 되면은 좋은데 이 리얼리스틱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같이 보면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I don't care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저자는 7절의 주의 폭포,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주님의 폭포입니다. 주님의 기쁨 바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이 되어진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일 때요, 낙심할 때도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를 인정한다는 것, 주의 권위와 주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되어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의 권위와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기억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의 뜻과 권위를 인정하며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고 낙심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낙심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2017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성경 읽고 필사하시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열심히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기도,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 낮과 밤이 나옵니다. 우리가 낮과 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떤 형통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형통한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낮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밤은 역경이다, 어려운 위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난, 재난 이 겪었을 때가 이 밤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낮과 같이 그런 형통한 그런 밝은 대낮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밤에는, 밤은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고난이죠. 이런 상황을 통과하는 때가 이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입니까? 지금 낮이십니까? 여러분 낮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에게 여기 나 뭐라고 했어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낮이에요. 밤 어려움입니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찬송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이 대낮과 같은 밝은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뭘 말해주겠어요? 답답한 현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밤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밤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더 엄몰하고 우리에게 휩싸여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의 폭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인다고, 휩쓴다고 있어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할 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서 낮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는 상황도 경험했고 밤과 같은 그런 상황도 지금 그가 경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낮이건 밤인건 간에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정말 형통하게 해주셨던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나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인자를 힘입어서 그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기도가, 뭐 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러는데, 내 힘으로만 기도하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인자하심을 베푸신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 인자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mercy, love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사랑, 자비, 신실하심, 이것이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힘입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한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쇼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하나님의 인자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처한 환경이 밤이라고 하면 여러분 낮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낙망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낙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푸신 그 인자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제 다 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격려함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기도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똑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많이들 포기하세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는지. 아까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하나님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why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뭐 투정하는 말투 같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잊으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을 그대로 살도록 이렇게 방치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왜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슬프게 다닌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도 보세요. mourn이라고 쓰였어요. mourn. m-o-u-r-n. mourn.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통곡하는 거죠. mourn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통곡하고 이런 상태에 하나님 그대로 놔두십니까? 막 이런 말이죠.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자기를 비방하며 칼같이 비방하며 조롱하며 조롱하는 말투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했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이 된 것이 없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다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때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왜 불안하냐 하느냐. 왜 낙망하며 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라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옛날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 안에 너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안에 너의 소망을 두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저한테 이렇게 탁 와 닿는 거였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낙심을 뛰어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길이 있고 예수 안에만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하고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만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기도하다가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낙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